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같이 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2000여 년 전에 오늘 딱 오늘입니다. 주일. 예수님의 인생에서는 가장 길었던 마지막 그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이 오늘이죠. 3년간의 메시아 사역의 그 종결, 귀결은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다 이미 약속을 해놓은 것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고 나면은 사랑하던 그 제자들에게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하며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서부터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서 채찍질을 맞으며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게 되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고 십자가 지는 것을 주저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는 일을 당하는 것이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예수님께서 외친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날이 이 십자가를 지는 이날입니다. 그동안에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아버지에게서부터 버림을 받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그러면은 늘 응답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때만큼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할 때까지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이 주일날 이날 예수님의 발걸음은 결탄코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는 타시고 그리고 동행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그들이 흔들었죠.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오늘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다. 또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라 해서 고난주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내일 아침이죠. 일찍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나오셔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살펴볼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 내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뒤집어 엎으셨죠. 내어 쫓으시고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전 청결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건물 성전을 심판하시는 사건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겉모습만 본질을 했고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그를 뿌리째 말리셨던 것처럼 건물 성전을 파괴하시고 저주하시고 버리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셨겠습니까? 오늘 살펴볼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아침에 또 일찍 나가시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잠깐 대화를 나누셨고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죠.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실 사복음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그날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옥합을 다 깨뜨려서 붙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종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밤에는 잠자리에 들지 아니하시고 12시경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이끌고 감람산으로 건너가셔서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죠. 금요일 6시경에 예수님께서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새벽녘 일찍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파송했던 수많은 무리, 성경 말씀에는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죽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죠. 대다수의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때 다 잠이 들어 있는 그때 새벽녘 일찍 이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가 예수님을 그때 당시 또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다가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보내죠. 헤롯에게로 또 끌려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끌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사형 언도를 받으셨는데 그때가 금요일 새벽 6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고난 주간의 대략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자리는 성전 건물, 외벽 건물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보면은 눈앞에 커다란 건물이 또 하나가 더 세워져 있죠. 이방인의 뜰을 삥 돌아서 동쪽으로 돌아서 가면은 그곳에 문이 하나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는 여인들의 뜰입니다. 여인들의 뜰은 여인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곳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제사장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곳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문을 열고 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렇게 성전이 구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곳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곳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주일 저녁 정도에 들어가셔서 모습을 다 살펴보고 돌아가셨죠. 그때도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셔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날만큼은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행동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좀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죠.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갑니까? 채찍을 들어서 막 휘두르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양과 소를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환전상들의 그때는 돈이 동전이었죠. 그 상은과 그 위에 있던 그 바구니를 다 둘러서 엎으셨습니다. 돈들이 막 날아다니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러면서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분노하셔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것들 여기서 다 가지고 나가라고 소리소리를 지르시면서 분노하셨죠. 예수님의 이 분노 속에는 잘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아픔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내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이곳이 엉망이 되어 있는 이 모습, 나의 성전이 왜 이렇게 되었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모르면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에는 성소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커튼을 젖히면 그 뒤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성소도 거룩한 장소이지만은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것보다도 더 거룩한 장소는 없다라고 해서 딱 구별시켜 놓았고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인데 성전인데 가장 거룩해야 할 장소, 사람들이 조심조심하면서 행동해야 될 그 장소가 장사치들의 그 사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은퇴를 했죠. 지금으로 하면은 증경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안나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그의 사위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친인척들이 다 해먹고 있는 겁니다. 안나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안나스의 아들은 사업에 눈이 뜨여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의 아들이 했던 사업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양과 그리고 소와 비둘기 사업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지낼 때에 너희들이 키우고 있는 그 양떼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가지고 와서, 즉 너희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 양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파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장을 통해서 나오는 짐승들만 사용을 하도록 한 것이죠. 이 안나스의 아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업장을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인 그의 매형이죠. 가야바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의 성전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당시 통용되던 동전에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을 했습니다. 환전을 하면서 많은 이득을 남겼죠. 바로 그 환전상들도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성전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기보다는 그 제사를 이용을 해서 돈을 강탈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사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비리들을 꿰뚫어보고 계셨죠.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점잖하게 앉으셔서 교훈을 하셨을 겁니다. 말씀으로 교훈을 하셨을 텐데 이때만큼은 말씀으로 교훈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꾸짖으신 것도 아니라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환전상들의 동전상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짐승들이 우왕좌왕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어지러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단순히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 뒤집어 엎으심으로 인해서 장차 성전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다 뒤집어지고 엎어질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다 쫓겨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정처 없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떠나서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성전을 흩뜨려버린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 자체가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무려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형성을 하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죠.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열매의 저주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어 쫓아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1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라고 했죠. 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신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전달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이 거룩하게 유지가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분노하십니다. 다른 때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도 베드로가 배반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잠시 후면은 배반할 베드로를 보시면서도 그렇게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30개에 팔아 넘기면서 배반할 것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잘못된 길로 빠져 있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집.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집은 어떤 집입니까? 헤롯이 9년에 걸쳐서 지금 지어오고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다 완공된 것이 아닙니다. 헤롯은 무려 AD 58년까지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을 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헤롯 왕은 성전을 건축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전 건축이 세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솔로몬이 건축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건축을 한 아주 초라한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AD 20년경부터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1,000명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2만여 명의 인부들을 동원을 해서 당시로서는 최대 규모의 건축을 자랑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을 한 겁니다. 당시에 사용했던 돌의 크기와 대리석의 아름다움은 온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어떤 돌은 하나에 그 길이가 12미터가 되었고 무게가 무려 100톤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유대 랍비들이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전으로 이 구성해 놓은 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전을 가리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성전이 아주 겉모습이 화려하게 건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실 지금은 건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 성전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지은 성전이 있는데 바로 사람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 건물 성전에서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건물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뎌져 있다 할지라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죠. 희미해져 있다가도 점점 구체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되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멀리에서 오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느냐 하면 헤롯이 지은 성전,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지은 성전, 죄악 투성이의 성전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기는 내 집이다라고 그러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비록 죄악 투성이이고 흠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가리켜서 여기는 내 집이다. 내가 그하는 내 집이다. 너는 내가 피로 샀으니까 내 것이다. 내 집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내 것이라는 겁니다. 왜 내 집에서 너희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죠. 나가라는 겁니다.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내 집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몸이다. 내 집이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성전인지를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장소이고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소중한 성전인데, 그렇다면 이 성전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집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사셨습니까?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내 집이라 하는 그 사람은, 그 성전은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전의 고유 기능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몸이 기도하는 성전이 될 때에 천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성도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한 군데만 보면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죠. 구약 성전에 보면은 다른 거는 잘 몰라도 24시간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도록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성소 바로 앞에 이 향단이 놓여져 있죠. 거기 보면은 그 향이 불탑니다. 계속해서 향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성전은 그렇게 해야만 거룩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올라가는 것을 천사가 금 향로, 아주 귀한 금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이 될 때에 천사들의 손길은 빨라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담고 담고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천사들은 바빠지기 시작을 하죠. 사탄도 방해하기 위해서 바빠지고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영적인 세계에서 나로 인해서 이와 같이 활발하게 영적인 세계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고 본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으로 무엇을 많이 올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려보내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그 영적인 삶의 질이 정해진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을 내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거룩한 욕심을 내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무엇을 끊임없이 올려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올려보내야 하는 것은 기도여야 하고 찬송이어야 하고 사랑이어야 하고 축복하는 말들이어야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모습들 이와 같은 것들을 자꾸만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보내드려야 되는 것이죠.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받아서 가려고 하는데 썩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자꾸만 바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아름다운 향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이 성전이 자꾸만 썩은 냄새만 자꾸만 표출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멸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큰 돌을 들어서 아마 그가 스데반 집사에게 내리쳤을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맨 앞에 서서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었던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너 같은 사는 죽어야 된다고 제일 큰 소리를 질렀고 제일 크게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원수와 같은 자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지옥의 맨 밑바닥에 쳐넣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눈만 감으면 그의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자신이 죽였던 예수님이었죠. 십자가. 그때부터 사울은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부터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고 그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눈을 감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라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그 앞에 잠잠히 앉아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엄청난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습니다. 그곳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따라서 합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앉아 있어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를 바라보고 나와 같이 있자라고 했던 것이죠.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눈만 감으면 자신이 죽였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저도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저절로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는데 제가 제대로 살아들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사울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하고 있다고 원수를 향해서 저들을 사해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십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보거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를 지나가는 동안에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시간을 내어서 눈을 감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잠잠하게 바라보는 그 시간 낼 수 없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그 한 시간, 잠을 자야 하는 그 시간, 제자들은 잠을 자야 할 그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쩌면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번 한 주간을 지나가시면서 다 내려놓으시고 눈을 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그림을 그리면서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도 그렇게 할 수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한 주간 보내는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